만주국 알면 알수록 참 충격적이죠. 네. 이번 시간은 식민지 시절에 한국인들은 정말로 어떤 피해를 어떻게 당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우리가 이 피해의식에 젖어서 그런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인들은 일제 36년 동안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다. 이게 결론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인들이 만주로 대거 이주를 했습니다. 이 한국인들의 만주 이주가 시작된 게 1860년대입니다. 이때 함경도, 평안도 주민들이 흉년이 들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강을 건너가지고 그 당시 이 청나라는 이 만주 땅 이 지역을 저 지역을 전부 이 봉금 지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서 사는 지역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뭐 완전히 뭐 무주공산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막 의병 활동하던 사람들이 일본군의 토벌에 쫓겨가지고 뭐 압록강 부망강 건너가지고 뭐 간도 연해주로 이제 이동하기도 했고, 그리고 만주국이 건국된 1932년에 조선총독부가 조선 남부지역 농민들을 선만척식회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대거 또 만주로 이주를 해서 1945년에 해방이 될 무렵에 만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216만 명 정도였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만주로 이제 한국인들이 막 그 많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복잡한 이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주로 간 한국인들의 국적이 뭐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 대한제국이 합병이 됐기 때문에 거기로 이주한 사람들은 다 이게 다 일본 시민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돼.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들에게도 치외법권을 인정을 해. 그래가지고 한국인들은 치외법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중국 경찰이나 중국 뭐 공안이나 뭐 시비를 못 거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만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야, 우리가 이 선량한 우리 일본 시민들을 보호해야 돼. 그래가지고 일본 경찰, 일본 영사관, 일본 군대가 또 만주에 주둔하다 보니까 한국인의 입장은 뭐냐? 일본의 만주 침략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이런 그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주먹만 가지고 농민들이 먹고 살자고 가다 보니까 이 중국인 지주들의 땅을 빌려서 소작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가혹한 이런 그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뭐 고리에 소작류를 뜯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소작인 한국인과 중국인 지주 간에 계속 분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그 당시에 막 그 뭐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공산주의가 막 만주로 막 휩쓸려 올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70%에서 80%의 한국인들이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공산주의자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과 중국인 간에 이렇게 감정이 막 충돌하면서 벌어진 사건이 만보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만보산의 위치가 어디냐? 지금으로 보시면 저 장춘 바로 옆에 있는 이 지역 이름입니다. 여기에 그 간단합니다. 이 그 수로를 뚫기 위해서 허가도 받지 않고 이제 수로를 뚫다 보니까 이 중국인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수로 때문에 농사에 지장을 받으니까 야, 너희들 왜 니 멋대로 뭐 수로를 파는 거야? 하고 충돌이 벌어졌어요. 충돌이 벌어지니까 일본인 영사관에서 야, 저 조선 사람들은 우리 일본 신민이야. 왜 너희들이 건드려? 그리고 일본 그 경찰도 출동하고 중국 경찰도 출동해가지고 여기서 충돌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발포를 해가지고 중국 농민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때 일본 영사관이 야, 요 사건을 이 한중간의 충돌로 비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일본군의 만주 침략의 기회를 삼자 이 관동군의 이런 지시를 받아가지고 일본 영사관이 만보산에서 다수의 한인이 중국인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가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인을 하고 했으면 괜찮은데 이 조선일보가 이 가짜 뉴스를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수백 명의 동포가 중국인에게 살해당했다 뭐 이렇게 가짜 호혜를 뿌리니까 그 호혜를 보고 한국인들이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화교 마을을 가가지고 막 다 때려부시고 불질르고 죽이고 하는 아주 대폭동이 벌어졌습니다. 요게 바로 평양에서 이 평양에 화교들이 많이 살았는데 평양의 화교 거리를 완전히 이제 작살을 내는 한국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로 피해를 당했느냐. 화교가 127명의 살해를 당했어요. 393명이 부상을 당했고 재산 피해가 25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습니다. 이때 그 기록들을 보면은요. 한국인들이 화교들을 정말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 사실이 중국에 알려지니까 또 중국인들이 만주에 사는 한국인들 그냥 막 공격을 하고 그래가지고 막 만주에 있는 한국인들이 완전히 이제 심각한 위기에 처해 버린 것입니다. 이때 한국인들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니까 상해 임시정부에서 야, 이 중국인들 달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자. 그래서 마련한 게 윤봉길 폭탄의 이거다. 우리가 볼 때 뭐 윤봉길 의사가 왜 그때 뭐 상해 홍궁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졌을까? 알고 보면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만주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두 가지 선택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에 협조하거나 만주국에 충성해야 되는 그룹이 만들어졌고 한쪽에서는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과 손잡고 빨치산을 활동을 하는 반일 그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주 땅에서 한국인들끼리 한쪽은 일본 편과 만주 편에 서서 무장을 하고 한쪽은 중국 공산당 편에 서서 무장을 해가지고 한국인과 한국인들끼리 계속 동족상잔에 이 죽고 죽이는 일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 해방 때까지 이 일이 벌어져가지고 일본 만주군 편에 섰던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고 중국 공산당 편에 섰던 사람들은 소련군 따라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을 세우고 그래서 이미 1931년 이후에 만주에서 한국인들끼리 이 동족상잔의 이 비극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이 분단은요,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예. 자, 일본은 이 선만 일체화 정책이라고 해서 조선과 만주를 일본하고 같은 땅으로 만든다. 이게 선만 일체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만주, 몽골 지역을 중국 본토로부터 분리시켜가지고 이제 일본에 편입하려고 하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들은 일본어도 좀 할 줄 알죠. 그런 사람들이 만주로 가가지고 중국어도 좀 할 줄 알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열심히 앞세워가지고 만주 쪽으로 침투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인을 귀자, 한국인은 두 번째 귀자, 그래가지고 얼구이쯔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을 손가락질하고 뭐 손가락질만 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만보상 같은 데서 또 뭐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더더욱이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 중국에다가 아편을 갖다 팔아가지고 중국을 아주 황폐하게 만든 거는 영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아편을 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엄청나게 아편을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 상인들이 그 영국과 손잡고 이 중국에다가 아편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에다가도 기부를 하고 예일 대학에도 기부를 하고 오늘날 하버드, 예일 이런 대학이 다 이 세계 인류 대학이 된 거는 전부 중국에다 아편 팔아서 번 돈을 가지고 시드머니를 삼아서 이 발전시킨 거예요. 일본도 중국에다가 아편을 조직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자, 왜 그랬느냐. 일본도 뭔가 이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뭐 만주를 뭐 이렇게 공략을 하거나 할 때 이 돈을 그 마련해야 되는데 전부 아편 팔아가지고 만든 돈으로 이 짓을 한 겁니다. 특히 일본 특무기관과 헌병대는 만주 중국에 주둔하면서 아편 밀매로 활동비를 조달했습니다. 대부분 만주 중국에다가 공급을 한 이 아편은 이란과 터키에서 수입을 해다가 이걸 그 판매를 했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루트가 끊기니까 우선은 저 만주 오지에다가 이 아편을 재배를 하고 만주 오지에서도 잘 안 되니까 그 당시로 일본이 그 관리하던 지역 중에서 아편 재배하기가 제일 유리한 곳이 어디냐 찾으니까 한반도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의 농촌에다가 대마 아편을 계속 제조하라 뭐 재배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양귀비 이런 걸 가지고 아편 마약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에다가 공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재배한 아편으로 마약을 생산해서 중국에 공급을 하면서 일본이 구축한 아편 먹이사슬에 한국도 편입이 됐습니다. 한국도 이 중국에다 아편 팔아먹은 이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더더욱이 중국에서 아편을 중국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은 누가 했냐? 바로 만주에 진출한 한국인들이 했습니다. 일본이 만주 중국에서 아편 마약을 판매하는 일은 국제조약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최대한 은닉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만주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마약 판매에 앞장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시기에 만주로 진출한 한국인들은 만주에서 일본 사람들의 치외법권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공급해주는 아편 마약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에게 판매해가지고 아주 짭짤한 이익을 받습니다. 1942년 일본 흥하원 화북연락부 자료에 의하면은 화북, 그러니까 중국 북부 지역입니다. 화북으로 이주한 한국인의 70%가 마약업에 종사했다. 주로 한인들, 이 중국 사람들이 그 아편을 피우는 그 아편 방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운영한다거나 아편 소매상을 한다거나 하는 건 거의 한국인이 이 역할을 맡아서 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아주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일에 종사하니까 중국인들은, 만주 중국에 거주한 한국인들은, 야, 이거 일제 주부 아니야.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인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우리도 가해자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주의 한국 사람들은 왜 마약업에 뛰어들었을까요? 돈이 잘 벌리기 때문이죠. 자, 만주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국제법적으로 일본 신민이었기 때문에 아편을 팔다가 중국 관원에게 체포가 되면 중국 관원이 그 처벌을 못해요. 그러면 일본 영사관으로 넘깁니다. 그럼 일본 영사관에서는 아, 뭐 아편 팔다 왔어? 아, 그래. 뭐 구류 좀 살다가 나가. 이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처벌을 했기 때문에 아주 조직적으로 한국인들이 마약 밀매에 한 몫을 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한 연구 결과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박강이라는 사람이 고려대 나오신 분인데, 그 뭐 중국 화북 지역과 뭐 아편, 뭐 한인 마약 뭐 실태 뭐 이런 뭐 연구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화북 마약 비민사회의 실체라는 이 북경주재 일본 대사관이 작성한 문건에 의하면, 이 문건도 그 분의 연구 논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일전쟁 발발로 한국인들이 일본군 최전선이나 주둔지 따라서 진출해서 전쟁 특수를 구가하고 있다. 중일전쟁을 계기로 대륙에 진출한 조선인 다수는 마약 밀조 밀매를 목표로 황군, 일본군입니다, 이게. 황군의 진격을 따라서 화북 전체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군 주둔지에 무수한 상인 또는 통역 군속으로 왕성이 위험지구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화북 전역에 운반하고 있다. 황군이 주둔한 곳은 조선인업자 없는 곳이 없으며 그들의 90%는 마약과 관련되어 있다. 마약 밀조, 밀수위, 밀매에 관계하는 한국인의 수는 만 2, 3천 호에 6만 명 정도다. 또 위조 지폐 제조에도 가담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만주에서 뭐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위조 지폐 내지는 마약업에 종사한 사람이 70% 이상이었다. 라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중국 진출 과정에서 주중 파견군이나 특수기관 통역으로 중국어를 할 줄 알고 일본어에도 능통한 한국인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 군벌의 도구이자 앞잡이비가 되어가지고 갖가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이 중국인민을 가혹하게 탄압을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를 부룩부룩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저 선인이라고 써 있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을 막 못 살게 몽둥이를 패고 하는, 저기 보면은 한자로 선인 이렇게 써 있죠? 선인이 뭐예요? 조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한 이후에 북경 지역 일대 음식점에 가오리방쯔는 출입을 엄금한다. 이 가오리방쯔가 뭐냐? 몽둥이를 든 고려 사람이다. 몽둥이를 들고 중국 사람들, 일본 편에 서서 중국인을 괴롭힌 이 가오리방쯔들은 음식점에 들어오지도 말아라. 바로 이 중국 대륙을 침략한 일본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한 몽둥이를 든 조선인 가오리방쯔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만주에 사는 한국인들에게 중국인들은 끝없이 너희들은 일본인이냐 아니면 중국인이냐 확실히 신원을 밝혀라. 이게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직면한 일상적인 물음이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식민지 시절에 한국인은 우리는 맨날 일본 사람에게 뭐 피해만 당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가해한 사실은 왜 얘기를 안 해요? 자, 또 일본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군속이라는 것입니다. 군속이라는 건 뭐냐? 이 군인, 군대에 속해서 일을 하는 민간인인데, 민간인이면서도 군에 필요한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을 군속이라고 합니다. 1942년 5월에 일본 육군성이 조선인 군속을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 공고를 할 때는 계약 기간은 2년, 월급이 5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면정 월급이 55원이었을 때 군속 월급이 50원이었으니까 이거 엄청난 그 혜택입니다. 그래서 6월 22일 날, 1942년 6월 22일 한국 청년 3천 명이 육군 군속이 되려고 3,000명이 채용이 됐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어요.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3,000명이 채용이 돼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육군 군속이 돼가지고 부산 노구찌 부대에 입영을 해가지고 군인과 똑같이 2개월간 훈련을 한 다음에 1942년 8월 15일 날 노랑별 하나 달린 군모와 군복을 차려입고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느냐? 조선 군속요원 중에서 영어가 가능한 300명이 특별히 선정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 태국으로 갔습니다. 태국에 신콕의 제4포로수용소와 그 근처 포로수용소에 연합군 포로감시원으로 배치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군이 태국에서 버마를 통해가지고 인도를 침략하기 위해서 임팔 지역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보급을 위해서 철도를 놨습니다. 이 철도가 그 유명한 콰이강의 다리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철도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면 콰이강의 다리에서 막 일본군들이 이 연합군 포로를 막 괴롭히죠. 그 괴롭히는 연합군 포로를 괴롭힌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조선 군속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인 포로감시원의 하는 역할은 통역, 영어를 할 줄 아니까. 그 다음에 서무보조, 포로감시, 취사 업무였습니다. 바로 이 버마 방콕의 밀림 지역을 뚫고 버마를 통해가지고 인도로 넘어가는 이 철도 이름이 태면 철도인데 이 태면 철도 부설 공사에 일본군이 연합군 포로를 투입했는데 여기 뭐 아주 막 그 정글에 막 독사가 나오고 독충이 나오고 막 말라리아가 막 돌고 그러는 곳에서 제대로 먹이지도 못한 포로를 갖다가 막 노동을 시키다 보니까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게 바로 콰이강의 다리의 주제였습니다. 밀림 지역을 하루 1km씩 뚫고 나가는 아주 철도 사상 유례없는 돌관 공사였는데 이 공사에 연합군 포로 6만 명이 동원돼가지고 그 중에 2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조선인 포로감시원의 하는 일은 연합군 포로에게 노역을 시키는 일본군 하수인 역할을 했어요. 연합군 포로를 직접 학대한 것은 일본군이 아니라 일본군에 소속된 조선인 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이번에는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항복 후에 포로 처우에 대한 국제법적인 책임과 비난은 조선 사람들이 다 뒤집어 썼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태국이나 이런 데 여행을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콰이강의 다리도 이게 관광지로 이렇게 그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콰이강의 다리 그 가보시면 거기 기념관에 있는데 그 기념관의 입구에 영국기, 일본기, 그 다음에 태극기가 그려 있습니다. 왜 그려 있습니까? 거기서 연합군 포로를 학대하고 죽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계약 기간 이내에 끝났으면 그냥 돌려보냈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아무런 그 피해도 안 입었을 텐데 이게 뭐 계속 전황이 악화되고 그러니까 계속 붙잡아 둔 거예요. 이 군속들을. 그래서 일본이 패전된 다음에 이 사람들 다 체포됐습니다. 다 체포돼가지고 연합군 포로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을 그 학대한 사람 찍어 이놈입니다. 다 잡아다가 기소를 했습니다. 전범으로. 이게 바로 체포된 조선 포로 감시원들입니다. 콰이강의 다리 공사장에서 연합군 포로들을 못 살게 굴었던 조선인 군속들은 전범 혐의자로 체포가 돼가지고 그 중에서 52명이 기소가 돼가지고 싱가포르 창의 형무소로 이송이 돼서 포로들에게 식량 의약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포로를 일터로 보냈으며 부하가 포로를 학대 방관하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23명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9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름이 남아있는 개성 출신 군속 조문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아 나는 그 연합군 포로 학대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검찰관이 너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라는데 양심과 성서의 가르침에 넌 충실해서 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양심을 안 속이고 사실을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 거짓말했습니다.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문상 나이가 26세였는데 이 사람은 계속 감옥 안에서 자기가 처형당하기 2분 전까지 유서를 써서 남겼는데 그 유서가 일본에서 발간된 세기의 유서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으면 얼마나 목이 늘어질까? 별일은 없겠지. 몸이 축 늘어져 내려왔을 때 벗겨내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피부색이 약간 검게 변한 것 같다. 마음이 차분해진다. 역시 조금은 허탈해지는구나. 그러나 별 수 없지 않은가. 이방을 나서기까지가 인생 최고의 고통이다. 8분이 지났다. 힘내라. 누이야 잘 있거라. 그리고 사형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국적은 다 일본으로 돼 있어요. 자, 23명은 그 전범으로 처형을 당했고 나머지 29명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다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서 이 사람들 너희들 그 국적이 다 이 일본이니까 일본으로 돌아가.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던 이 조선인 군속들 종신형 선고받은 사람들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도쿄 스가모 형무소로 이송이 됐어요. 왜?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군 사령부는 야 이거 일본 국적이니까 일본 니네가 책임져. 근데 일본에서는 아, 이 사람들 조선 사람인데요. 우리가 왜 책임집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국적자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 사람들을 1955년에 가석방을 했습니다. 가석방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니 국교가 없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냥 굶다가 노숙을 하다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일부는 자살하고 일부는 막 정신병원에 신세를 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제시대에 평민으로 태어나서 일본군의 삼성 장군, 육군 중장까지 올라간 유일한 사람이 홍사익 장군입니다. 이분은 원래 조선의 왕공족으로 그 선발이 된 영친왕이 일본 육사로 진학을 할 때 영친왕을 돌봐서 너희들도 같이 그 영친왕하고 같이 가서 그 군사 교육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아주 엘리트로 선발이 돼서 일본 육사를 같이 들어가서 영친왕은 뭐 왕공족이기 때문에 그냥 뭐 아빠 찬스로 그 육사를 들어갔지만 이 사람은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육사를 나온 엘리트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들만이 간다고 하는 육군대학을 나와가지고 일본 육군 중장까지 진급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일본 육군 중좌 시절에 만주군 참모를 하면서 만주군관학교에 조선 청년들이 장교로 입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준 것도 홍사익 장군입니다. 자, 이 사람도 전범의 죄에서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종전 후에 연합군은 전범을 A급, B급, C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A급은 전쟁을 기획하고 모의를 한 자들은 A급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도쿄에서 전범 재판을 했습니다. B급, C급들은 뭐 연합군 포로를 학대했다거나 뭐 살해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현지에서 전범 재판을 시행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이 홍사익 장군이 마지막 보직이 필리핀 반면군 사령관을 하면서 동시에 필리핀에 있는 연합군 포로 수용소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전쟁이 끝나니까 포로 학대 혐의의 책임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B급 전범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로 학대죄로 1946년에 처형을 당했어요. 홍사익 장군의 처형이라고 일본의 어떤 그 논픽션 작가가 이 홍사익 장군이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왜냐하면 홍사익 장군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다 자기 부하들이 저지른 죄지. 근데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안고 처형을 당한 그 모습을 보고 일본 사람이지만 정말 훌륭한 조선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홍사익 장군의 처형이라는 책을 써냈는데 이게 한국에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홍사익 장군이 처형되고 나니까 이 혹시라도 이 유해를 누군가가 가져가서 영호하면 골치 아프니까 미군 비밀지령 제293호에서 홍사익 장군의 시신은 사형된 자는 일본군 그 시체들과 함께 화장을 해가지고 어딘가에다 다 뿌려버렸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홍사익 장군이 친일을 했다고 친일인명사전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홍사익 장군이 무슨 친일을 했나 가만히 보니까요. 이분이 무슨 친일을, 구체적인 친일을 어떻게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는 기준에 의하면은 구체적인 친일행위가 아니라 일본군이나 만주군 군관학교나 사관학교를 나와서 소위로 임관이 된 자들은 다 친일파로 등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를 묻거나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의 경우는 고등문관시험, 지금으로 치면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10개월간 15생활을 끝내면 고등관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등관이 된 사람들 전원을 다 친일파라고 명단에 올려놨습니다. 일제시대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으로 치면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봐서 고등문관 시험에 패스해서 10개월간 15생활을 마치면 고등관이 됩니다. 고등관이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입신 출세한 걸로 인정을 해줘요. 두 번째로는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소위로 인관이 되면은 고등관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제시대 때 신분 상승의 사다리에 올라간 이 똑똑한 한국의 젊은 청년들은 예외 없이 전원이 다 현재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인 군속이 바로 이런 군속들이 무슨 친일을 할 게 있어가지고 군속으로 갑니까? 군속이 되면 면정월급에 버금가는 월급을 주고 예우를 해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은 이 친구들이 가가지고 무슨 연합군 프로를 막 학대하고 싶어서 학대합니까? 일본 사람들이, 야, 지금 우리가 지금 하루에 1km씩 밀림을 뚫고 철도를 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이게 공기가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좀 확실히 못해? 그러니까 야 니네 좀 확실히 해.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때리기도 하고 뭐 밥도 안 주고 뭐 그랬겠죠. 그게 학대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연합군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것들 다 일본군하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우리 연합군 포로를 이렇게 괴롭히고 죽였어? 너 전범이잖아. 그래가지고 23명 사형시키고 29명 종신형을 선고한 거예요. 연합군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뭡니까? 일본군에 협조한 사람들이잖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무슨 피해만 당했어요?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이라고 해서 일본 본토 그다음에 대만을 식민지로 삼고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삼고 만주국을 식민지로 삼고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을 또 점령을 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다 점령을 하고 싱가포르 점령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다음에 독일의 그 섬이었던 남양군도까지를 다 점령을 해가지고 대제국을 건설을 하면서 그래도 그 자기네들이 지금 확보한 그 나라 중에서 우리 다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그나마 우리하고 뭔가 얘기가 되는 그런 민족은 한국인들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2등 국민으로 예우해서 2등 국민으로서의 뭔가 혜택을 받은 것도 한국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경성일보 사장을 지낸 다카미야 다헤이라는 그 지식인이 있습니다. 일본 지식인이. 이 사람이 이제 식민 통치 시절에 경성일보 기자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사장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패전 후에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냉정한 그 기록을 남겼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느 날 조선 기자가 오더니 이제 해방 후의 얘기입니다. 시중에서 연미복, 실크헤트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망하고 미군이 진주할 때 대비하여 환영할 채비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조선인만큼 면종복부에 능한 인물은 없을 것이다. 늘 타민족에게, 지배층에게 압박당해 인간성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또 있습니다. 간도에는 100만의 한국인이 있다. 겉으로는 농민이지만 밤만 되면 비적이 된다. 그들은 중국인보다 더 잔인하게 약탈한다. 중국인에겐 일본인이라고 사칭하여 위세를 부린다. 사태가 불리하면 조선인이라고 한다. 또 바로 이 사람의 그 부하로서 부사장이었던 나카야스 요사쿠라는 사람은 해방이 되자 과거의 친일파가 표변해서 일본인들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저들은 살기 위해서 저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우리는 해방이 되기 전까지 거의 다 일본인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뭐 만세불개에 의해서 미국, 영국을 다 때려눕히고 세계를 장악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도 일본인 밑에서 2등 국민으로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자.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망해서 다시 이제 조선인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인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일본 시대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일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악질적인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 알아요. 다 아는 이 사람들을 다시 신한국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일 교육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은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일대로 막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본인은 일등국민이지만 일본 사람으로 다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때는 한국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한국인을 2등국민으로 예우했습니다. 2등국민으로서 1등국민의 명을 받아서 3등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우리가 앞장섰습니다. 바로 콰이강의 다리 수용소에서 사형당한 조선인 포로감시원이 아마 그 전형이겠죠. 그게 어디 콰이강의 다리 포로 감시원 뿌리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역사 앞에서 정말 겸허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한국인 너는 누구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너무 피의식 이런 거에 젖다 보면은 역사적 사실을 망각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야, 우리가 그때 참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저런 식으로 이렇게 반일감정에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저러는 게 과연 이게 합리적이냐, 이런 것도 이제는 냉정하게 따질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연 일본의 식민 통치가 지금 학자들이 지구상에서 행했던 모든 이 제국주의자들의 식민 통치 중에서 가장 악랄한 통치였다고 하는데 진짜 악랄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창씨개명으로 막 공격을 하고 공격을 당하고 그러는데 창씨개명의 실체는 무엇이었는지 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요소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